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를 방문한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파리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도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파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계획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다소 거친 회담이었지만 결국 건설적인 만남이었다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와 시리아 또 테러 대응, 러시아 미국 선거 개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볼튼 보좌관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악의 은폐라며 사우디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사우디는 카쇼기를 처형하고 또 그것을 은폐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우디에 의한 카쇼기 살인과 이후 은폐 시도는 완전한 실패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 정부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우디 정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일부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비자 취소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사우디 21명의 미국 방문 비자를 취소하거나 발급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무장단체에 억류됐던 일본인 언론인이 최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 당국으로부터 야스다 준페이 씨로 보이는 인물이 석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요시히데 장관은 또 이 남성이 실종됐던 언론인 야스다가 맞는지 신원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만 일단 석방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 남성은 현재 터키 남부 안타키아시의 시민시설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야스다 준페이 씨는 지난 2015년 6월 시리아 내전 취재를 위해 터키 국경을 통해 시리아로 건너간 이후 실종됐습니다. 이후 지난 7월 야스다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움을 호소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역대 최고액인 16억 달러의 당첨금이 걸린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측은 어제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춘 복권 한 장이 미 동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가밀리언은 1부터 70까지에서 숫자 5개와 1에서 25에서 메가볼 숫자 하나를 맞춰야 1등에 당첨됩니다. 메가밀리언 측은 이번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 확률이 약 3억 3백만 분의 1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16억 달러에 이르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었습니다. 중국과 팔레스타인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왕치산 부주석의 팔레스타인 방문 동안 중국 상무부와 팔레스타인 국가경제부가 FT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에 착수하고 조기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팔레스타인 간의 교역 규모는 6,928만 달러로 전년보다 16.2% 증가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왕치산 부주석은 팔레스타인에서 라미 함달라 총리와 회동하고 야세르 아라파트 전 자치정부 수반의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하는 무기를 추구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했다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치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미 연방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1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서해 다 같이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먼저 오토 원비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에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치아에 물리력이 가해졌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됐습니다. 식중독이 사인이라는 북한의 의료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검시 결과도 첨부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그를 진료했던 치과의사들은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하이오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타드 윌리엄스 박사는 지난 10일 워싱턴 DC에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의 부검 당시 촬영된 스캔 촬영본을 확인한 결과 24번과 25번 치아가 치조골 중심에 자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원비어를 진료했던 윌리엄스 박사는 과거 원비어의 치아가 찍힌 엑스레이 사진과 원비어의 아랫니가 드러난 사진을 첨부하면서 과거 이 치아들은 아래 정중앙에 위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사망 이후 촬영된 사진에선 이들 치아들이 입 안쪽, 즉 치아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뒤쪽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박사는 원비어를 마지막으로 진료했던 2015년 5월 27일 이후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전문의로서의 견해라고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뼈가 손실됐다는 증거 또한 보여주고 있다며 이전까지 젊고 건강한 치아를 가졌던 환자에겐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원비어의 치과 주치의였던 머레이 도크 박사 역시 같은 주장이 담긴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도크 박사는 원비어의 부검 당시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아래쪽 4개의 중간 치아의 위치가 북한 여행을 전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4번과 25번 치아가 북한을 여행하기 이전에 비해 혀 쪽으로 밀린 채 자리하거나 입 안쪽을 향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는 어떤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위치가 크게 바뀐 24번과 25번의 양옆 치아, 즉 23번과 26번 치아도 가운데 쪽으로 이동했음을 관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빈 공간으로 치아가 이동하는 데는 수개월 혹은 1년이 넘게 걸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의 치과 주치의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원비어는 북한에 머물 당시 어떤 물리력에 의해 치아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치아 두 개가 뒤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이후 빈 공간으로 양옆에 치아가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원비어가 북한에 머물 당시 폭력이나 고문에 노출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합니다. 원비어의 모친인 신디 원비어와 부친 프레드 원비어는 지난 4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 지난 18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 행사에서 미국인 학생 오토 원비어가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그것은 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치과의사들의 소견서는 원비어 부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원비어가 식중독의 일종인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이후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의식불명 상태의 원비어를 진료했던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 센터의 대니얼 켄터 박사는 이 같은 북한 의료당국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켄터 박사 역시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원비어에겐 보틀리누스균 중독 환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된 환자들에겐 근육과 근육 접합부 등에 영구적인 변화가 생기고 이는 근전도 검사에도 나타나지만 원비어의 경우 정상으로 판명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있을 당시 호흡 부전을 일으킬 만한 보틀리누스균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그러나 보틀리누스균 중독은 매우 느리게 진행돼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균에 노출될 경우 24에서 48시간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호흡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켄터 박사는 원비어의 나이와 과거 병력, 이후 자신의 관찰 등을 토대로 볼 때 원비어의 사인은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의 당시 상태로 볼 때 뇌 손상은 저산소성, 허혈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뇌는 혈액이 운반하는 산소를 필요로 한다며 만약 호흡이 중단되거나 심장마비와 같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원비어에게 발생한 뇌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의 경우 심장마비가 가장 흔한 뇌손상 요인이지만 원비어의 과거 병력으로 볼 때 심장마비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이런 설명을 토대로 원비어의 뇌혈액 공급은 5분에서 20분간 멈추거나 현저히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상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부상 당시 원비어를 소생시킬 만한 의료진이 없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켄터 박사는 당시 원비어의 뇌 상태가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최종 진단했다며 이후 가족들은 원비어를 완화 치료 병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비어는 인위적인 영양 섭취와 의료 지원 없이는 연명할 수 없었다면서 그가 2017년 6월 19일 사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인 켄터 박사는 지난해 원비어를 치료한 의료팀을 이끈 인물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켄터 박사는 원비어가 후송되는 과정에서부터 국무부 의료진과 교신을 하며 상태를 확인했고 병원에 입원한 6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원비어는 무반응 각성, 즉 깨어있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였지만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후송 당시 등이 굽고 팔다리를 쭉 펴고 있었으며 혈압과 심장박동에 따라 고통 섞인 소리를 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꽉 찬 방광을 비워주면서 해결됐다고 켄터 박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송에 참여한 의료진으로부터 북한에 있을 당시 체내에 삽입해 소변을 뽑는 기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켄터 박사는 석방된 원비어의 코에 음식물 섭취를 위한 튜브가 꼽혀 있어 놀란 사실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미국에선 비중격 손상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코에 관을 삽입하지 않으며 대신 수술을 통해 위에 직접 음식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한편 켄터 박사는 북한이 2016년 4월과 7월에 각각 촬영된 뇌촬영 사진과 함께 여러 검사 자료 등을 보냈지만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사나 간호사의 소견 없이 단순히 자료만 전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촬영 일자가 정확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2016년 4월 뇌촬영 사진에는 뇌 손상이 명확히 나타나며 이후 손상이 악화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 등 적국들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은 전자 공격을 통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하는 무기를 추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미국의 우주 기반 시스템을 교란시키며 미국의 경제 군사 산업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oday, space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it was a generation ago. What was once desolate and uncontested is increasingly crowded.
펜스 부통령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우주회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우주군 설립 노력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우주는 지난 세대에 비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한때는 황량하고 경쟁이 없었지만 현재는 대립으로 가득 차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지상에서 전자 공격을 통해 미국의 항행 통신 위성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며 무력화하기 위한 무기를 수년간 추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many years, nations from Russia and China to North Korea and Iran have pursued weapons to jam, blind, and disable our navigation and communication satellites.
이어 최근 들어 적국들은 새로운 전쟁 무기를 우주에 도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위성 요격 무기부터 공중발사 레이저, 그리고 매우 위협적인 궤도상 활동과 침략적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recently, our adversaries have been working to bring new weapons of war into space itself. From anti-satellite weapons and airborne lasers to highly threatening on-orbit.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방부에 우주군 찬설을 지시했으며 이어 지난 8월 우주 방어 시스템 예산을 갱신하는 내용이 포함된 7,170억 달러 규모의 2019 회계 연도 국방 수권법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미국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부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촉진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북한 정부의 외부 세계 유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Rather than invest in its people and address their suffering, the Kim regime has chosen to invest in an illicit weapons.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고립이나 국제적인 인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DPRK's constitution speaks of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speech, and the press. Yet in practice, the state seeks to control.
북한 헌법에 표현과 종교, 발언,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감 시설에서 가혹 행위와 고문,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북한의 수감자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기본적인 권리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즉각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abductions of foreign nationals that tear apart families, including children, is one of the most serious.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납치가 자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러 유엔 조약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프랑스와 북한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 아직도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최근 관련 시설 폐기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1변의 회의에서 프랑스 대표로 나선 얀 후앙 군축 대사는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생화학 무기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Si nous pouvons saluer les efforts diplomatiques en cours qui ont permis de réduire le niveau de tension, la Corée du Nord poursuit son programme nucléaire et balistique. Ces programmes continuent de représenter une menace.
후앙 대사는 23일 북한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확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이루어진 건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모두의 우려를 자아낸다고 후앙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Le programme nucléaire nord-coréen est intimement adossé à son programme balistique. Son développement lourd de menaces témoigne de ce que le régime cherche à acquérir une arme nucléaire.
후앙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긴밀히 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들은 매우 위협적인 것은 물론 북한 정권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앙 대사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2월 17일 말레이시아에서 자국민에게 신경화학 무기인 VX를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북한 외교관 등은 VX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후앙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 같은 프랑스의 강경한 입장이 발표되자 북한 외무성 소속 강명철 국제기구 군축국장이 추가 발언을 요청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Instead of welcoming such positive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rench representative is making provocative and
북한은 올해 들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표가 한반도에서 이뤄진 이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을 환영하는 대신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비핵화를 선언한 나라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이 우스꽝스럽다면서 핵무기가 내 손에 있을 때만 안전하고 다른 나라에 있을 땐 위험하고 위협적이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Are you saying that the nuclear weapons are safe and good when they are in your hands and the nuclear weapons are bad and threatening when they are in the
강 국장은 이 같은 차별적인 논리는 50년 전에 묵과됐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프랑스도 북한의 좋은 사례를 따라 핵무기 없는 프랑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면서 그럴 의사가 없다면 프랑스 정권 대표는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강 국장은 프랑스가 지적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후앙 대사도 추가 발언권을 얻어 거듭 반박에 나섰습니다.
Comme je l'ai déjà dit, nous saluons les efforts diplomatiques en cours entre les deux Corées avec les trois sommets qui se sont tenus et qui ont permis de réduire le niveau de tension.
프랑스는 이미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등이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후앙 대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지 않은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모두의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은 물론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진정성 있고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군축을 다루는 1위원회에선 최근 유럽 나라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날인 22일 회의에서도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주문하면서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체코와 오스트리아,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동일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날 일림 포블레티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가 발표에 나섰지만 북한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가 점차 도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밝혔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합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며 북한의 진정성을 잘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한 공조가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North Korea has proven to be a master in past negotiations at splitting partners apart and playing them off one another, which was, you know, something that was both a criticism but also a positive.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22일 하버드 대학교가 개최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협상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파트너 국가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달인으로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김정은은 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확실히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당사자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지만 앞으로 어려운 도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서로 다른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ve had very good communication, at least when I was in the State Department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but this will be a tough challenge going forward.
북한은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와 인적 교류 등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손튼 전 대행의 설명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seems to be much more concentrating in restoring a trust, a mutual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through
반 전 총장은 현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관계 회복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정말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타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야 그런 주장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근거들로 북한의 과거 행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북 간 합의를 시작으로 제네바 합의, 6자회담을 통한 2005년 9.19 합의를 통해 북한은 구체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 말을 완전히 신뢰하려면 과거와 다른 보다 실질적 조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반 총장의 설명입니다. 한편 손튼 전 대행은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지금 미국과 북한의 대화 단계를 사전 협상으로 규정했습니다.
This is a very tough negotiation and As I say, we're in the pre-negotiation phase, so we need more time to get into all of the
비핵화와 폐기에 관한 복잡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시점을 처음에는 3개월로 잡았다가 다시 2021년으로 설정하고 최근 들어선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AEA observers who came to the ministerial we had in Canada earlier last year said that the longer you give us, the better the verification is going to be able to be. And if you give us a shortened time frame.
손튼 전 대행은 국무부 재직 당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감시관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될수록 검증 역시 더 확실해지는 반면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 비핵화와 핵폐기가 불안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연 것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판단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아직 북한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 총장은 장소가 어디가 됐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를 낳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This is what I do expect. For that, I hope the second summit, the possible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그러면서 미국은 과거 다뤄보거나 해결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국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강하고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the U.S. takes a firm principled position in dealing with one of the most serious global issues.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솔튼 전 대행과 반 전 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 사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남북한 간의 진정한 관계 개선과 화해를 위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압박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협력과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와서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개선하는 실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교류와 협력만으로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의 화해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 regime is organized around a family and personality cult that doesn't want to give up power.
북한 정권은 권력을 포기하길 원치 않는 가족과 개인 숭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화해라는 말은 평화와 개혁에 대한 기대 등이 들어있는 좋은 말이지만 북한 정권과의 화해는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보위부와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동, 고모부와 이복형에 대한 처형 등으로 지탱되고 있는 무자비한 정권이란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인권 유린 혐의로 현재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협상할 때 이 같은 인권 문제들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bring economic development or aid, that's part of the reconciliation, I am told.
예를 들어 북한과의 화해 일부인 경제 개발이나 지원 문제를 거론할 때 부패와 정부 통제, 적법한 사법 절차의 부재 등에 기반을 둔 북한 경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 과정에서 인권 문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question is, what is the price?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가 관건이란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논의가 과정 속에 포함된다면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노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무시를 의미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 방법에 대한 근본적 이견을 좁혀야겠지만 대북 제재 주도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사실상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남북 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ey're looking at things differently, but I think the U.S. puts a lot of value in trying to make sure those differences.
힐 전 차관보는 2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 간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미국은 한국과의 이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와 비핵화가 일정 속도에 맞춰 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이례적으로 남북 대화가 비핵화에 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핵화 대화에는 많은 진전이 없다며 남북 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서로 매이지 않았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certainly it has the look that the two processes dialogue, inter-Korean dialogue and denuclearization seems to be a little untethered at this point, that is not tied closely.
아울러 미한 공조에 균열이 있거나 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say. I think they are trying to work with the ROK. I wish there were more efforts to talk to the North Koreans together because I think there's a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한국 간 조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대북 접근법에 미국과 한국 사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there is a gap. This isn't new. Often we've had differences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in the past. The real issue is whether we can either overcome those gaps.
다만 미국과 한국이 이런 이견을 극복하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한 간 소통의 결여나 전략적 목표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기보다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미한 간 근본적인 이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o I assume that it's not a question of a lack of communication. I think it's a fundamental disagreement over tactics. In trying to move the process with North Korea.
미국은 평화 협정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서기에 앞서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먼저 이뤄지길 원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에 앞서 관계를 개선하는 움직임을 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쪽은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hand to play here, not only because of our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but also because the sanctions are really controlled by Washington.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상 대북 제재에 관한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벤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한 간 이견은 미묘한 수준을 넘어선다며 두 나라의 관심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 think the difference is a bit more than subtle. The question is there a difference in U.S. and South Korean interests? And the answer is yes. For President Moon, his key interest is peaceful coexistence.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는 북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문 대통령은 말 그대로 이런 방법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주요 계획들을 추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획들은 북핵과 평화적 공존이라는 관심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핵화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President Trump, it's generally perceived that North Korea does not yet have ICBMs that could hit the United States.
그러나 이런 문제가 미한 동맹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핵과 평화적 공존을 위해 국방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경우 미한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만 다행히도 한국은 국방 예산을 오히려 늘렸고 안보 관련 미한 간 조율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각히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상의 없이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uth Korea has to stop making military agreements with the North without first consulting the U.S. Eventually, when South Korea has operational...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게 될 경우 미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에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 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from President Trump's perspective, he's got to be a little clearer about what he's really hoping to get.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예를 들어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담긴 재래식 무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으로 최대 압박과 그에 이은 대북 관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진지한 준비 없이 진행돼 큰 성과가 없었다며 2차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충분한 실무 협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과 관은 무엇인가?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손익 계산서를 따져봤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에 점수를 줬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의 벼랑 끝 전술은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 위협이 제거됐다고 공언한 것은 성급했고 인권 탄압국 지도자에 대한 찬사도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너선 폴락 선임 연구원은 전쟁을 운운하는 것보다 북한의 최고 입국과 소통을 개시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관한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즉흥적인 회담 결정에 진지한 준비도 없었으며 만남을 위한 만남, 언론의 관심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공적인 최대 압박 작전도 6월 정상회담 이후 전선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벼랑 끝 전술에서 올해 180도 달라진 전략을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면서도 미 정부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통해 미국의 입장이 강화되기보다는 약점과 정책 혼선을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전쟁으로 수천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과 같은 발언 등이 한미 동맹의 잠재적 균열을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양보 요구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은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지렛대를 낭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는 불안정한 협상 파트너에게 거는 일종의 배당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의 1년여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동결 상태라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 역량도 저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없이 회담에 임했고 북핵 위협 제거라는 성급한 선언으로 대북 압박 작전의 동력을 약화시킨 것을 과실로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하스 선임 연구원은 외교가 전쟁보다 낫다는 당연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안전해졌는가라고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농축시설과 미사일 엔진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차드 부시 선임 연구원은 최근 긴장 완화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조장했던 공포를 누그러뜨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미북 관계 개선과 항구적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보다 먼저 오도록 합의한 것은 큰 실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아직 유효한 지렛대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40% 감소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신고와 연계하는 낮은 단계의 종전선언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락 연구원은 강도적 요구를 하는 북한의 비판을 낳은 폼페오 장관의 지난 3차 방북을 거론하며 협상 전망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핵 보유국 지위, 정상국가 인정, 미한 동맹의 해체 등과 같은 궁극적인 자신들의 목적에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긴장 완화 상황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은 그 불만감을 표출하기 위해 다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 협상팀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전 실무자들이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인혼 연구원은 현실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제한과 축소를 목표로 하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 미한 안보 동맹 보전, 주한미군 주둔 등이 동반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위험을 감수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는 중재 역할이 아니라 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바키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노력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슬로바키아 외교부의 보리스 간델 대변인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 정부가 협력적 태도로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열망하며 이 때문에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행동과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공동의 노력을 분열시키고 북한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비핵화 과정은 중재 역할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현 시점에서 진행 중인 북핵 협상 과정에 동기를 부여하면서 이를 장려하고 지지할 수 있겠지만 비핵화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델 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과거 행태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나쁜 기록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하려면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북 양국 모두 비핵화 로드맵이나 시간표를 설정하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간달 대변인은 또한 북한은 미국과 신뢰 구축을 우선시하는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검증 과정을 신뢰 구축의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이 같은 입장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무협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구체적 로드맵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최근 북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양국 간 교역 규모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비공식적인 교역 활동이 재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대북 교역 규모가 1년 전보다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3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지난 9개월간 북중 교역량이 1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북 수출보다 수입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북한 물품 수입액은 1억 5,300만 달러로 89%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수출량은 37% 줄어든 15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9월 북중 교역 규모는 8월에 2억 1,900만 달러보다 조금 줄어든 2억 1,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북 수출량은 2억 33만 달러로 8월에 2억 70만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8월까지의 북중 교역 규모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6%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올해도 현재까지 양국 간 교역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북지원감시단 등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지난달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북한을 엄격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신고 교역 규모와 이것이 대북제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불분명한 영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2일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있지만 북중 관계가 최근 개선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교역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Chinese are sort of resuming a lot of the trading relationships that they had. I think they are implementing the lett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But
특히 손튼 전 대행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아마도 국경 주변에서 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은 UN 제재를 넘어서 북한을 압박했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유엔 평화대학교를 설립할 것을 추진하는 캠페인이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전 세계 평화 확산에도 기여할 장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DMZ 학회 설립을 주도한 전문가, DMZ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군 출신 박사, DMZ에서 30여 년간 군복무를 한 뒤 지뢰 제거 운동을 펼치는 전문가에서부터 DMZ의 생태를 20여 년째 연구하는 연구소장, 비무장지대 DMZ와 더불어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2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 모였습니다. DMZ에 UN 평화대학교를 설립해 흔들리지 않는 평화 구축의 동력으로 삼자는 게 이들의 공통 목표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한국 DMZ학회 송기웅 회장은 피로 얼룩졌던 갈등과 분쟁의 상징인 DMZ가 바뀌지 않고는 평화와 화해, 신뢰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DMZ 유엔평화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시대가 아니라 세계 제1의 중무장시대인 DMZ, 갈등과 분쟁의 상징지역인 DMZ에 평화의 상징인 유엔 산하의 평화대학교를 설립하여 한반도의 평화 회복과 유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회복, 유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 사원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어떤 선언과 합의, 교류 모두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함께 평화를 지키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기구로 DMZ 유엔평화대학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 회장은 학교 설립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5년을 걸고 시작해야 됩니다. DMZ에는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국정원 모든 정부 부처가 필요한 합계단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 정부가 이 평화대학, 대학교만큼은 남은 임기에도 저는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해마다 한 명의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2년제 대학원으로 시작해 학부와 박사 과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손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교를 설립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DMZ 관련 여러 프로젝트가 북한 정권이 수용하지 않아 실패했던 전례를 볼 때 김정은 정권의 호응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북한군의 복무 중 DMZ를 통해 한국에 망명한 뒤 한국 내 탈북민으론 첫 박사 학위를 받은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학 설립에 호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DMZ 대학에 대해서 오케이 할 것인가? 저는 적극 오케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DMZ 전반이 평화지대로 되는 것을 북한은 원하지 않죠. 평화라는 이 평화 마케팅에 오히려 우리보다 북한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체제가 그만큼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 내부적으로 한국 TV 드라마와 영화 등을 통해 의식이 깨인 북한 엘리트들의 변화 요구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 공사를 펴는 김 위원장에겐 DMZ 유엔 평화대학교가 매력적인 제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송기웅 회장은 DMZ 유엔 평화대학 설립이 세계적으로 평화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김 위원장에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에 큰 우려를 나타냈던 안보 전문가도 DMZ 유엔 평화대학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안보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DMZ 대학이 제재는 물론 안보와도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여야, 보혁, 노소, 남녀 가리지 않고 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재정적인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동맹하고의 공조도 맞추고 국제사회하고도 보조를 맞추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속도를 조절해달라고 제가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재 문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경제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무관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전공 분야인 안보 문제와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태우 전 원장은 DMZ 유엔평화대학을 설립해 전쟁사를 가르치며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의미의 평화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부지를 전쟁 중 교전이 아주 치열했던 DMZ 내 화살머리 고지와 백마고지 인근으로 하면 의미가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평화를 너무 강조하기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DMZ 유엔 평화대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승호 DMZ 생태연구소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대학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 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과거 이야기를 얹혀서 평화의 이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거는 아마 수행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김 소장은 12년 전부터 DMZ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포럼을 이수한 여러 학생이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아이들이 잘 가는 것보다는 그 공간, DMZ라는 공간에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나 생명의 순환과정이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유엔과 한국 정부가 DMZ 유엔평화대학교 설립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뷰이는 청와대와 통일부에 이날 입장을 물었지만 24일 저녁까지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979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1980년에 중미 코스타리카에 평화대학을 설립해 유엔 헌장을 지구상에 실현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송기웅 회장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학교를 통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한국어 방송의 주파수 변경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오는 10월 28일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단파로는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5840-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새벽 4시부터 6시 반까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뉴스에 이어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미국 50개 주를 소개해드리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